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생각해 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빚진 종들에게 빚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다.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종이 가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그를 풀어주었다.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내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러자 멱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내가 네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투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야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이야가 예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나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루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인 너머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일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피채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처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래야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주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용맹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르스유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암인데 아이마아스 딸이다. 사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 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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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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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이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었고 그를 이르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다시 세상에 남겨두고 가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분으로 19절까지 계속되지만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또 20절 이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까지를 위해 기도하셨다 하였지만 당시의 제자들, 즉 사도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예수도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도의 복음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을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좀 더 많이 기도하신 것을 그 사도들을 택하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세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떠나고 그들 스스로 물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겠지만 복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중요한 그들의 역할 때문에도 아버지께 그들을 기도로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흔한 표현은 소유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것, 내게 주신 말씀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 같은 형태들입니다. 주신 것과 받은 것을 반복하시면서도 소유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 또는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믿었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불완전한 사도들이었지만 장차 자신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오실 성령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 상반절이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수하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귀하신 이름이며 이 우주 중에 존귀한 이름으로 어떤 대상에게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럼에도 범죄하는 이방인 중에 대수롭지 않게 더럽혀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 상반절에 라는 보고는 귀한 회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6절 하반절인데 사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기 때문에 보내신 자 예수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귀중한 인식의 변화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7절. 라는 이해의 변화입니다. 예수도에 가지신 신성이나 능력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의 구속 역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이를 알게 되었다는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그들과 비교될 수조차 없는 제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감사하십니다. 다시 지금까지 되어 온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보고하시듯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인데,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의 사람들을 찾기 위하여 보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0절 중심으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9절 상반절인데, 예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9절 중간인데, 어쩌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도의 관심은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이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제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 하반절인데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주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를 지켜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된 기도도 우리 주변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러므로 예수도의 이 기도는 바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실천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서는 다시 소유에 관한 이해로 제자들을 통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대. 10절 상반절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대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대단히 독선적인 욕심꾸러기라고 할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얼마든지 선언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앞장에서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16장 15절 상반절이었죠. 또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드려야 할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분깃을 챙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가진 소유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 때,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유를 가지고 제자들을 바로 가르치고 훈련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0절 하반절에 난 감사를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영광임은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이들을 지켜주소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두고 가셔야 할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오늘의 내용의 결론은 보존, 즉 지키시고 다음 시간의 내용은 성결, 즉 세상과의 구별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옆으로 가셔야 하는 예수도의 마지막 고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11절 상반절이죠. 여기 주님과 제자들에게 천상과 세상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기도는 비록 인류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고 3년을 훈련시켜 놓은 제자들은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나가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기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11절 중간에 요청을 드리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께로 가는 거칠고 힘겨운 과정은 자신이 감당하겠지만 제자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달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하반절에 아직은 성령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판단이나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제자들이겠지만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하나이셨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17장의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23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우리까지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기도의 사역 속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복음의 맛을 보았지만 이뤄진 사람들을 봤지만 그래도 직접 지명하여 택하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기도께서 잃지 않고 지켜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12절 상반절인데 그럼에도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2절 하반절이라는 안타까움은 그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안타깝게 사용될 가룟 유다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성에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는지 이 시리즈를 통해 함께 여행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Susan Brolin, Author, Session 1.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먼저 영어로 한 문단씩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Welcome to the series,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In each session, we will examine a different person, learn who they are, what they did, when and where they lived, and how God molded their lives to point us to Jesus and to Himself.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고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수장과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Let's begin with Anna.
그럼 안나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o exactly was Anna? She is a New Testament person whose name means grace or favored one.
안나가 누구일까요? 안나는 신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이름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Her story is only found in three little verses of Luke's gospel, but it is packed with power about how we may live our own lives in devotion to God.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2 verses 36 through 38 read.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Anna, a prophetess, was there at the temple. She was from the family of Phanuel in the tribe of Asher. She was now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before he died and left her alone. She was now 84 years old. Anna was always at the temple. She never left. She worshipped God by fasting and praying day and night. Anna was there when Joseph and Mary came to the temple. She praised God and talked about Jesus to all those who were waiting for God to free Jerusalem.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Anna is an elderly Jewish woman when we meet her. Her father's lineage is mentioned as being from the tribe of Asher, which we will discuss more in a later session, but that is all we know.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안나는 나이 많은 유대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셀 지파라고 했는데 이 지파에 대해서는 후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나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She is a devoted servant of God, 84 years old and has spent most of her life alone. You may think Anna has had a sad life, but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그는 그의 84년 생애 가운데 대부분을 홀로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삶이 불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She was called a prophetess, meaning she spoke the word of God. In all of the Old Testament, only 5 other women were given that title. She may have been a teacher to women or simply one who encouraged others.
그는 여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통틀어 다섯 여자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안나는 다른 여성들을 가르쳤거나 격려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For not growing weary and constantly praising God in the temple, fasting and praying to Him, God provided for every physical and emotional need Anna had. This was at a time when society did not care for widows and God's church had yet to be established. Scripture also does not say that Anna had any children to care for her before she lost her husband. She lived out her days inside the temple.
홀로 살았지만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나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과부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아직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안나가 남편을 잃기 전 자신을 돌봐줄 자녀가 있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나는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Her faithfulness was fully rewarded when Jesus was brought to the temple for presentation at 40 days old, and she witnessed Simeon, a just and devout man, say these words beginning in Luke 2:29 and following.
예수님이 태어난 40일 후 정결례를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 마침내 안나는 믿음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주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Now, Lord, you can let me, your servant, die in peace, as you said. I have seen with my own eyes how you will save your people. Now all people can see your plan. He is light to show your way to the nations, and he will bring honor to your people Israel. Jesu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what Simeon said about him.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Many Jews will fall and many will rise because of this boy. He will be a sign from God that some will not accept. So the secret thoughts of many will be made known, and the things that happen will be painful for you, like a sword cutting through your heart.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Anna then proclaimed her Lord to everyone, the very thing all Jews had awaited, a king, a Messiah, but so very few would recognize, and she was one of the first to see Jesus for who he truly was, the Savior of all.
그 후 안나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대인이 기다리던 왕이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몇 사람만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인 예수를 처음으로 본 그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Join us next time in our God's Remarkable Women of the Bible series to learn more about Anna.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질 안나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